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주유소가 저렴한 기름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비싸게 팔아서 큰 이득을 본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유소 사장님은 어떤 입장일까를 한번 또 취재를 해봤는데, 주유소 입장에서 정유사의 사후정산 제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기름 원가 자체를 알 수가 없고 한 달 뒤쯤에 사후정산 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이거든요.
압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기름값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석유 가격들을 지금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온 게 결국에는 최고 가격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지원 기자가 한번 취재를 해봤다고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네. 오후 3시부터 그 정부 위기 경보 2단계를 격상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관심에서 주의로 2단계 격상을 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게 좀 장기간 되다 보니까 사실 전쟁이 좀 일찍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좀 장기화될 조짐이 보여서 네. 석유 수급 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격상을 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기름값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체감도가 좀 많이 높다 보니까 뭐 당연히 교통 출퇴근 관련돼서 교통비도 그렇고 또 물류비나 뭐 생산비, 유통비 관련에도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도 많이 부담이 되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많이 부담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도 물가 전망에서 국제 유가랑 환율을 이제 주요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면은 이게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졌대요. 그래서 실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은 지난 9일부터 13일에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이제 1,900원 정도 넘었었거든요. 네. 이때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1,067만 명으로 집계가 됐다 하고요. 이게 이제 지난달 말 대비해서 31만 명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숫자로도 바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밀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이제 최고가격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최고가격제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29년 만에 다시 시행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이제 상한선에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제 가격을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1997년에 유가 자유화 이후에 시장 가격 체제를 유지를 하다가 사실상 유가 자유화 이후에 처음 시행되는 좀 직접적인 가격 통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체제는 정유사가 이제 대리점이나 주유소 공급하는 이 도매가 있잖아요. 도매가를 맨 처음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가 이 가격에 기반을 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을 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정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유가가 너무 출렁이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2주 단위로 해서 국제 시세랑 이제 환율을 보면서 이제 최고 가격제를 재설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상태고요. 지금 한 6일째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좀 가격이 많이 낮춰져서 좀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뭐 기름값이 뭐 리터당 1,900원, 2,000원 가다가 1,800원대로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좀 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미 가격 통제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은 국내 유가 정책이 1948년부터 1969년까지 이제 고정 가격제라는 걸 썼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정부가 직접 가격을 고시하는 이런 체제를 했었고요. 1969년부터 94년까지는 최고 가격제라는 걸 했었는데 이게 이제 유통 단계별 판매 가격을 상한선으로 좀 관리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 1970년대에 두 차례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최고 가격제를 통해서 유가 급등의 충격을 흡수를 하려고 시행을 한 거였는데 오히려 이제 불황 속에서 좀 유가 상승이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랑 외채 폭증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이제 94년도에 유가 연동제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연동제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유가랑 환율을 이제 매월 반영해서 자유화 좀 준비하는 단계를 거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재까지 시행을 한 게 유가 자유화입니다. 이게 지금 싱가포르 기준으로 해서 시장 가격을 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나 운송비, 유통비를 이제 공급 가격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구조이고요. 사실 이번에 최고 가격제를 하는 거는 상시적인 이런 통제가 아니고 일시적인 네. 거기 때문에 좀 한시적인 개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가격을 좀 행정적으로 묶는 정책은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딱 가격이 그냥 낮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가가 좀 체감이 좀 덜 와닿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당장 부담이 줄어드는 걸 보면 이제 효과가 있고
네.
또 실질적으로는 공급이나 수요를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최고 가격제가 지금 저번 주 금요일 13일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네.
그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은 전국 해발류 평균 가격이 리터당 26원 정도 줄었고 경유도 한 34원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평균 가격으로 보면 이렇고 특히 이제 물가가 비싼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91원 정도 낮춰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시민들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주유소들의 재고 소진이 있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 인하를 좀 늦추지 않고 부처 합동해서 점검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담합이나 불법 유통에 대한 것도 단속 횟수를 월 2천회 이상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 최고 가격제 시행할 때 4일차 때 월요일 날 네. 방문을 했었거든요.
어디 갔어요?
주유소를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이 여의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10km 이내에 제일 싼 곳을 가봤어요. 근데 용산구의 한 지점이었는데 주민분들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네.
이분들 말로는 사실 최고가격제 실시해서 싼 곳에 비교해왔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네.
근처에 형성된 가격 자체가 10원, 20원 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슷하다 보니 이 10원, 20원 정도는 뭐 비교를 그렇게 해서 방문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사진을 봐도 여기가 이제 조금 더 한 10원 정도 더 싼 곳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자동차 대수는 좀 비슷합니다, 사실.
네, 여기나 그래서, 저기나 비슷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곳을 제가 근처에 있는 여러 곳을 방문을 했었는데 좀 더 싸다고 해서 줄 서서 기름을 넣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한 100원 정도 싸면 사실 줄 많이 서거든요.
아, 그렇죠.
10원, 20원으로는 에이, 그 정도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주유소가 저렴한 기름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비싸게 팔아서 큰 이득을 본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유소 사장님은 어떤 입장일까를 한번 또 취재를 해봤는데 주유소 입장에서 정유사의 사후정산 제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기름 원가 자체를 알 수가 없고 한 달 뒤쯤에 사후정산 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르면 재고 손실을 막기 위해서 가격을 조금씩 올리게 되는 거고
네.
또 유가를 내려도 손해방지를 위해서 천천히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비쌀 때 싸게 팔면 재고가 금방 떨어지고 그리고 쌀 때 비싸게 팔면은 반대로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약간 키 맞추기 구조처럼 된다. 근데 이런 구조 때문에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제 기름이 파는 시점에도 정확한 매입 가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가 자체를 알 수가 없고
네.
또 그래서 이제 유가 급등기에 정산 시점에서 정유사가 이게 추가로 내야 될 금액을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주유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은 주유소가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그러면 누가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정유사 입장에서
네.
많이 이제 정유사랑 주유소랑 같은 입장으로 좀 소비자분들이 보는 경우가
그쵸,
많은데
한 몸으로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주유소도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말을 많이 했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 본인이 이제 주유소 사장인데
네.
한 분이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경유를 리터당 2,000원에 팔아도 사실 뭐 카드 수수료나 각종 비용 같은 거 하면은 10원 이득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사로부터 좀 공급가가 폭등할 거라는 경고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은 이제 본인들이 좀 도산하거나 아니면 휴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올려도 욕을 먹지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유소 입장에서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제 판매가를 좀 보수적으로 높게 측정한다.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가격을 신속하게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주유소의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실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네. 대한석유협회라든지 주유소, 정유사들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아, 그쵸.
근데 우리가 사실 이해가 하기는 어려운 거는 올라갈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네.
즉각적으로 반영하는데
네.
내려갈 때는 이제 자기들의 손실을 우려를 해서 굉장히 천천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6주 차이에 그 시세의 차이를 미리 다 반영을 해놓고 빠질 때는 그거를 반영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유소, 주유소는 모르겠어요. 정유사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안 봐요. 이득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피해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지금 사실 가장 큰 그런 물가 상승에 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주유소 예전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돈 정말 잘 버는
그렇죠. 네. 주유소 갖고 있으면은 지역 유지죠.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3년간 자영 주유소의 마진율이 3%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싸게 나온 그 사온 재고가 남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판매가를 내린다 네. 하면은 발생하는 손실을 이제 고스란히 떠나야 되는 구조거든요.
네네.
그래서 폐업 비용만 한 1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사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봤을 때는 주유소가 많이 좀 들고 가는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부분도 요즘 이야기가 많았던 네.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많아지고 뭐 이러면서 주유소의 수익률이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주유소를 팔 때 여기 나오는 폐업 비용이라고 하는 게 아마 네. 그걸 겁니다. 이게 주유소는 안에 탱크가 땅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땅들이 다 오염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팔려면은 이 오염된 땅을 원래 깨끗한 땅으로 만들어 놓고 팔아야 돼요.
아.
그렇지 않으면은 법에 걸려요.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이 이제 뭐 여기는 1억이라고 하지만 어떤 곳은 1억이고 어떤 곳은 3억이고 뭐 땅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사람들이 부담하기 싫으니까 그냥 폐업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폐업을 하고도 그냥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지 못하고 네. 냅두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지금 주유소도 사실 이렇게 손해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시. 이제 정유사도 정유사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정유사 손실은 사실 지금 고액 정산이라는 곳에서 사후에 보전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민간 기업에 좀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할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거부나 아니면 법적 분쟁에 대해서 좀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정산이 지금 세 가지 케이스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손실액을 이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유사가 자사의 원가 구조를 반영을 해서 최고 가격 시행으로 해서 이제 손실액 자체를 산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회계 검증을 하는데 이건 이제 손실액을 이제 공인회계법인 정밀심사를 거쳐서 좀 데이터를 네. 기반으로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 확정으로 가는데요. 이게 뭐 회계나 법률, 뭐 에너지 전문가를 이제 통해서 구성된 정산위원회가 이제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최종 보전액을 확장하고 분기별로 한다. 근데 사실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유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일단 정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증 책임이 기업한테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려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 시점이 늦어질 경우에 이제 기업의 현금 흐름이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는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국제 유가가 이런 상태가 계속 장기화된다 이러면 이제 더 큰 이슈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의 보전 예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유업계에서는 지금 단계도 굉장히 좀 장기화될 경우에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내 판매 가격만 이제 상한선을 할 경우에 국제 유가랑 좀 차이가 많이 나 점점 나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 가격이나 아니면 환율이 상승을 하는데
네.
국내 판매 가격을 이제 올릴 수 없다.
이러면
이제 그 차액이 결국 기업들 부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진 축소나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수입 물량이나 재고 운영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게 계속 악영향의 이제 굴레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네. 이게 아마 예전에도 네. 이제 최고 가격제를 하다가 유가 연동제로 갔던 이유가 그거죠, 사실은. 환율이랑 뭐 네. 유가가 워낙 극심하게 변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책정한 가격 혹은 정부가 책정해 놓은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정유사들이 힘들었죠. 그거 이제 대한 우려를 지금 많이들 정유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근데 그 부분은 너무 좀 빠른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했고
네,
또
네.
2주마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는 경우인데
네.
어쨌든 이제 정유사의 손실을 좀 보전해 주기 위해서 투입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일주일 전에 나온 예산인데 일단 이 예산 자체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쵸.
우려는 저희가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기획예산처에 따르면은 올해 확보된 정부 예산 비용이 4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 석유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일반 예비비 라고 하는 게 8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만약 이제 중동 이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순식간에 고갈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이제 가장 큰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IMF는 이런 보편적인 가격 억제 정책이
네.
에너지 절약 유인을 좀 약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격에 대한 제한 정책을 하는 국가들이
네.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두 국가를 비교를 해왔는데
네.
지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 정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잘한 정책과 못한 국가들이 좀 확연하게 나뉘는데
네.
일단 세계은행에 따르면은 가격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 가운데 상당수가 연료 부족을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인데 여러 국가들이 이제 가격 규제를 했었고요.
네네.
거기서 45개 국가들이 연료 부족 현상을 겪었다.
근데
이제 또 이 가운데 25개 국가가 가격 동결을 굉장히 수개월 동안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국가 중에서 한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나이지리아인데 여기가 2023년에 재정 부담을 겪었어요.
네.
그래서 수십 년간 유지를 해왔던 연료 보전금을 아예 철회를 했습니다.
오.
근데 여기는 이제 물론 수개월이 아니고 수십 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한 국가인데요.
네.
그래서 2023년에 전격적으로 이제 폐지를 했고 그 결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1에서 1261로 이제 폭등을 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30% 급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네.
그리고 빈곤층 비중도 50%였는데 63%로 증가를 했다. 그 이제 수치로 이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사실 보조금이 한번 도입되면은
네.
폐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렇죠.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화를 했을 경우에 어떤 타격이 있을지 정확히 좀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걸 또 잘한 국가가 있는데
네.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 급등기에 이제 타겟팅된 좀 보조금이 있었는데 이거를 선별적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제 보조금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기보다 좀
네.
시스템적인 복지 체계를 좀 강화를 하면서 위기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요. 근데 이번 사실 최고 가격제 역시 이제 국가 유가나 환율 흐름이나 아니면 정책 유지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어떻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 경우 같은데
네.
아직까지 일주일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리 걱정하는 걸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봤을 땐 좋은 역할을 한 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이해하기도 쉽고 시민들
네.
입장에서도 직관적으로 체감 물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효과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너무 많은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한 30년 전이긴 하지만
네.
지금 29년 만에 정책이 시행된 거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일단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게 재정 부담이 지금 보이지 않는 비용이 좀 뒤따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보고 이거를 일시적으로 잘 효과를 잘 누리면서 좀 정책을 해야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의 손실도 보고 싶지 않다 보니까
네.
아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보조금을 넣었을 때 뭐 이게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장기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유가 변동에 따라서 또 다른 또 정책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썼던 최고 가격제랑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나온 이제 최고 가격제는 조금은 다른 식으로 발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정유사들이나 주유소 입장에서는 징징거리는 거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저는 사실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유가라는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해 혹은 이제 그 분기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산업과 사람들의 실생활에 되게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조금은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좀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정책에 따른 효과는 저희가 지금 눈에 보이니까 부작용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지켜보면서 이것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